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만 제외하고 남은 다른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사도행전 지금 8장의 초반부 내용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근데 그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주관하시는 흩어짐이었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들을 흩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했고 결국 사마리아 성에도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므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일반적으로 대변화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다. 자기 스스로 나는 큰 자야 라고 이렇게 여기며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10절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도 그가 마술을 행하는 신비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사람인 것 같네? 라고 그 사람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이 시몬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항상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자기를 큰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를 마치 메시아처럼 재림 예수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시몬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이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큰 자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에 사로잡혀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고 또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11절에는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는데 그때에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스스로 큰 자다. 사람들도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맞네. 재림 예수 맞네. 라고 따라다녔던 그 거짓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이와 같이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그를 이렇게 큰 자라 여기며 재림 예수라 여기며 보혜사라 여기며 그렇게 추앙하며 그를 숭배하는 그런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왜요? 진실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짓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영에 미혹되어서 그 하나님도 아닌 자를, 사람을 혹시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그렇게 여기며 죽지 않는 영생 불사한다는 그 말에 속아서 그렇게 어리석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시몬을 따라다니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이 땅, 이 현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가 진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시몬을 따라다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서 예수를 버리고 참된 믿음을 버리고 거짓 믿음의 영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거짓이 판을 치기 마련이고 이 미혹과 속박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 진리가 진짜 있는 곳에는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 늘 성령에 사로잡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모릅니다. 나는 주님께 잡혀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께 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주님께 잡혀 있지 않냐면 우리는 다른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잡히지 않는 영혼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잡혀야 되는데 진짜 참 주인 대신, 진짜 참 하나님 대신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내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러면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인생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나와 우리 자녀들 3대 동일 신앙으로 다른 영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어서 그들을 흩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그 수많은 시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많은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시몬도 13절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시몬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까지 자기는 가짜 마술로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자라, 자기는 큰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빌립은 큰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구나,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따라다니는 목적은 변화되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도 자기는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여김을 받았는데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에 사실은 따라다녔던 거죠. 그 뒤에 이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 정책이 그겁니다.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하여서 살게 해서 섞어버렸다는 거죠. 자, 17장 24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자,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막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 이제는 이스라엘 동족이 아니라 이미 섞어져 버린 바로 그 이방인들로 채워져 버렸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하게 되고 이제 피가 섞여졌습니다. 피만 섞여진 게 아니죠.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또 신앙이 완전 종교 다원화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신을 섬기는 완전히 짬뽕주의가 되어오고 말았다. 우리가 흔히 종교다원주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마리아 땅은 이미 사람들도 섞여져 버렸어요. 신앙도 섞여져 버렸어요. 그러니 유일신 사상을 섬기는 남유다 쪽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자기 동족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희한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베드로를 요한을 그곳에 보내서 그것이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오면 그냥 예수님 지나가기를 거절한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명하여 그냥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할 정도로 미움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이 그런 땅에 성령이 임하다니, 아니 그런 땅에 오늘 예수 믿는 역사가 있다니 그게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것이 지금 제자들, 유대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아니 1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또 세례를 받았다고 그 앞에 말씀에 1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빌립이 전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구별했어요. 세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와서 성령 임하기를 구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가 먼저냐 성령세례가 먼저냐 이런 신학적인 논쟁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물세례가 있고 거의 동시에 물세례 성령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충격적인 메시지가 과연 진짜인가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완전히 종교 다원화된 땅이었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지금 민족 자체가 혼혈화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그 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도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두 사도가 올 때까지 성령의 임재가 지체된 것은 바로 유대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사상이 오랫동안 영향이 받았던 사도들에게 아, 유대 밖에도 유대 외에서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가 먼저냐 성령세례가 먼저냐 그 논쟁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사실은 거의 동시에 물세례 성령세례 임한다고 봅니다. 여기서만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도들 하여금 아 예루살렘 외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 하여금 깨닫게 된 거죠. 이 소중한 깨달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세례 받지 않냐고 할례 받지 않냐고 자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논쟁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메시지입니다. 첫 공의회, 첫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 주제는 과연 할례 없이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할례 없이 성령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성령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아,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것을 변호해 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아, 예루살렘 밖에서도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역사가 있었을 때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차이를 두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빌립 집사가 전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도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차등을 두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예루살렘 밖이었던 이 이방인과 같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직접 사도들 하여금 경험하게 했고 이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결정적으로 하게 했던 그런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땅을 향하여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메시아인 자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뺑 돌아갔던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이유가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던 거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전반부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37장 16절에서는 두 막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두 막대기는 남과 북 비록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런 것처럼 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길을 잃어버린 백성 정말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영적 미혹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에 의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본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능력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까 2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라고 써요. 하나님의 선물, 이 성령을 돈 주고 파고 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뿐입니다. 이것만이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돈을 주고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성령을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아직까지 그런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책망, 악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이 책망, 그에게 돌이키지 않냐고 그가 구한 것은 내가 이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겉사람, 겉만 크리스찬처럼 여기지 말고 진짜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혹시 이 시몬처럼 이 겉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늬만 목사처럼, 무늬만 직분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 영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과연 진짜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잘 우리가 분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 제목은 진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3대 동일 신앙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진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